자,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오순절날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주도함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네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육신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네 가지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딱딱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리가 뭡니까?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삼위일체,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참 많아요. 교리는 뭐냐면 그 주제들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권이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종합해 놓은 게 바로 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픽.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너무 중요하죠. 이 기도를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출애굽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마태복음의 기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액기스만 모아서 정리한 게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마치 집을 지었을 때 그 뼈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주제에 대해서 그 명확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온전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제가 기회가 되면 이 중요한 핵심 교리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 교리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리의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교리를 first degree, priority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그 교리의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중요한 교리들에서 대해서 다른 생각,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천지나 통일교회 이 사람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선명과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 그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어요. 순복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교단의 차이는 뭘까요? 중요한 교리는 동일하게 다 우리가 합의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지 않는 어떤 교리들이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 각 교단마다 교회 정치가 다릅니다. 교회 직분이 달라요. 그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 정치고, 또 장로, 권사, 뭐 이런 집사의 직분이 있지만, 또 뭐 침례교나 감리교에 가면 그 나름의 또 다른 직분과 또 정치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교는 스프링클 세례를 베풀지만, 뭐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머전 베티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베티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견해의 차이입니다. 서로 더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나온 차이점이에요. 이건 뭐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 네 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어지는 승천, 이 네 가지는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제가 이 새벽 설교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주일 설교에도 우리가 제가 그걸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되어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도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감해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받아낼 수 있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베드로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우리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죠. 우리 23절을 보게 되면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빌라도 그리고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림이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주원과도 같은 이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을 할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저는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되뇌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울이 너무나도 잘 나타낸 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한 유대인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위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죽노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받아들였지만, 인정하고 믿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내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그걸 받아들인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갈리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인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매일마다 그 십자가 위에 죽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기서 엄청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 위에 나를 못 박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그 성장의 속도가 빨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굉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아직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는 이 작업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자기 자신을 좀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강화시키는 거죠. 원래 이 봉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죽이는 자리거든요.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경험한 분들은 이 봉사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를 못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나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나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고, 다른 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때때로 제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나를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내 자아가 또 드러나게 돼요. 평생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제가 길지 않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에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이건 진짜 뭐 제가 입에 발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한 게 많은데, 저희 아내랑도 어제 뭐 밤에 이제 이렇게 또 모임 갔다가 오면서 한참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는 너무 귀한 교회고 너무 좋은 성도들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의 원리를 아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시켜서 못 박는 이 작업에 대해서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사망에 매여 있던 것을 풀어주셨다. 예, 바로 부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사건을 확증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시편 1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확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본인 나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편 116편에 이렇게 쭉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나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 당하지 않게 한다. 나를 부활시키신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구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민족의 히스토리를 기억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신앙의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 구원의 그림, 이 구속의 그림,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구약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약이 진짜 은혜롭게 다가와요. 지금 여러분 이 시편 116편의 말씀도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성령 안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풍유적 해석이 돼요.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이 구약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더 깊이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곧 하나님께서 사탄의 등뼈를 꺾어버린 사건이에요.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와 죽음과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한 권사님 어머님의 장례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왔거든요.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 현장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활의 능력,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가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사탄의 등뼈를 꺾은 이 부활의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설교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죄에 쉽게 넘어져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다 보면, 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자조 섞인 언어로 우리의 거룩의 삶을 포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떠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가면요, 어떠한 잘못된 습관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이 있어요. 예, 능력이 있어요. 예, 하나님 부르심 받은 날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오늘 한 날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